오늘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가 있다는 것은 예, 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는 삶이 우연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지배한 이 14쌍의 상반된 때를 이제 2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총 1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희노애락도 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죠. 우연히 만나는 때가 아닙니다. 정해진 때이고 한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죠. 우는 것도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아픈 것도 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 기한이 없이 한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살아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때를 잘 잡으라고 전도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때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때를 놓쳐도 사실은 주님은 결코 때를 놓치지 않냐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슷한 고백이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고백이죠.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어제도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십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나합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는 또 땅 위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시냐?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에 그 기생 나합과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그러니까 멸망의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그 여리고성이 점령당하는 그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자꾸 놓치고 때를 붙잡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때를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정한 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될 필요가 없던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여기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순종도 있었고 배반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숭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기가 막히게 오실 주님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해 오셨어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때를 따라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때를 따라 그 경륜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에게는 그 때를 따라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 바로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11절에 맞던 것처럼 그 때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안개와 같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때와 목적에 따라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시편 118편 1절이나 시편 136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네요. 시편 118편 1절만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선하심, 선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라는 그 선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터널을 지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다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편을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친치하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둘러친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4편에서는 내가 편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여러분 쫓겨다니며 불안하는 그런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자기 이 삶과 죽음이 마치 한 걸음 차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지금 내 상황은 가장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시대에 모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치고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찾는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 이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선하심은 분명합니다. 선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에 때를 모를지라도 처음과 끝에 아름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스러운 과거의 때도, 불안한 미래의 때도 모두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이렇게 내어주신 분이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훌쩍 지나가 이제 달력 한 장 달랑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캄캄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도 이겨나가라. 우리는 내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12절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의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셔서 우리 하루 동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지나치는 하루의 일과 먹고 자고 마시는 이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거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사 맞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살아나긴 했지만 온몸이 괴사가 되어서 양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양 팔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내와 함께 같이 거닐며 또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날씨가 춥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중물 기도로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냐면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에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 present라고 발음하면 현재, 오늘, 현재 하루를 말하는,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present라고 발음하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에 따라서 자 하루, 하루가 되고 현재가 되고 또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자 누리게 하셨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이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하루를 왜 자꾸 불행하게 두려워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정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운행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낙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다시는 내 인생에 오늘이라는 게 없잖아요. 2022년 12월 1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나면 다시 오질 않을 이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핸드폰 그리고 뭐 이 스마트 시대라 할지라도 로봇 시대라 할지라도 AI 인공 시대라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야. 인간의 한계는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덧없이 사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두 곳만 찾아보겠는데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켜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자손의 자손이 이르기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말씀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은 풀은 마르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때를 따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고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또 이 한 달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